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송을 듣겠습니다. 특송은 뭐 누가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나오는 이제 찬양인데 우리 찬양을 좀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은 평게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네, 찬양이 너무 좋죠.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성가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별로 이렇게 예배 순서가 없어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특송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가끔가다 1부 예배 때는 좀 이렇게 찬양도 들으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괜찮으세요? 아, 네, 다행입니다. 너무 크실까봐. 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만큼 기독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첫 번째 원인이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깨닫게 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죠.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인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가지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말씀하셨고 그들을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 책으로는 예수 예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무슨 연관이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 사실 이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은 눈먼 세상의 빛으로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흠투성이 인생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둘러 앉히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어떤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나는 99마리가 있으니까 그걸 포기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헤매고 수고하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신 예수님의 외침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가난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덮여있는 것 같다.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덮여있는 곳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태복음 처음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별명,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고 저주하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주님은 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인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을 자신의 몸을 어찌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손 하나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몸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세리였던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 의인이라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과 어울리고 의로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몸에 부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가까이하며 그들과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정함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정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정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없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일들을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이신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사용했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떡에 의존하며 그 떡을 위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갈릴리 지경에서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그 능력만을 바랄 뿐 그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경고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선포였고 선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직도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었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늘 베껴 쓰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이 다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왔다는 말인가? 하고 소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라는 왕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봅니다. 율법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메시아가 그러면 어디서 난단 말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면서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왔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요?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율법 선생이든 제사장의 무리든 대제사장이든 그 누구도 이 동방박사와 함께 떠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알고 왔다는 이야기로 소동은 했지만 누구도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헤롯만이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태어났으면 죽이려고 너희들이 그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할 뿐 그 어느 사람도 함께 가려고 하거나 그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알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적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당시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그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태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였던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리장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기에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뺏었으면 그것을 네 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자입니까?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며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함으로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꼭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 길밖에 없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분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확증이고 증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사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능력과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들도 이제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공회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절을 이어주시는 분, 그 단절된 다리를 이어주시는 분, 어쩌면 막혔던 담을 허물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휴대폰 있으신가요? 요즘 뭐 휴대폰 없으신 분 거의 없겠죠. 제가 어느 날 그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요.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없으니까 배터리를 연결하려고 그 배터리 충전기를 탁 꽂아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그 콘센트에서 이제 나오는 선이 있잖아요. 거기 선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충전이 잘 됐겠지 하고 이제 잤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전화기가 완전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콘센트부터 나와 있는 그 선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는 걸 모르고 제가 갖고 있는 배터리 충전기를 거기다 꽂은 거예요. 아무리 꽂아놔도 되지가 않는 거죠. 그게 연결되어 있어야 그 힘과 파워가 연결되고 전력이 와서 그 힘으로 다시 핸드폰을, 셀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힘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고 가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끌 수 없는 그 죄의 짐입니다. 내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짐입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짐을 지고 길을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죄의 짐이 벗어나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인 것이죠. 평생을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그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 조금 좋아지는 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짐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보게 됐습니다. 달라이라마라는 분이 쓰신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참 희한하죠.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독교 책이 아닌 불교의 책을 읽는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하겠지만 불교에서는 도대체 특히 그 불교에서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달라이라마라는 분은 행복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했기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타종교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에요. 이슬람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옛날에 신학교 교수님이 너 참 희한하다. 미국 교수님이었는데요. 근데 그게 참 좋은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그 달라이라마가 얘기한 행복의 네 가지 요소가 있대요. 불교에서 행복한 삶 또는 충족한 삶을 위해서는 부, 세속적인 만족, 영성, 깨우침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불교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외면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잘못된 생각과 관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그 잘못된 생각과 관념을 고치고자 생각하고 노력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평안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나의 죄성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신 원인도 맞는 말이고 결론도 맞는 말이지만 그 과정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것을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짐을 지고 인생의 무게를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벗게 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을 이미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6일째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6일째 다음 날인 일곱 번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안식을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어디다 두셨느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동산, 창조 중에서도 그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죄로 인하여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도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6일 동안 고생했다면 7일째는 고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그 일곱 번째 날의 필요는 내가 너희들을 채워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한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주일간의 한날은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다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식년과 신년을 통하여 종에 매였던 자도 자유케 해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신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 안식을 줄 테니 주님 앞에 나아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멍에라 그러면은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멍에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짐 아니면 억압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소의 쟁기를 하고 이렇게 해 보셨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만이 유경험 운전인가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어렸을 때 해봤는데요. 소에다가 그냥 쟁기를 매지 않습니다. 멍에를 매줍니다. 그 멍에를 매준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더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멍에가. 뿐만 아니라 한 길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라는 것이 어떤 수고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도구로서의 멍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가 제멋대로 하는 것과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멍에를 메는 것이 더 쉽고 멍에를 메어주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는 이에 따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할 수 있는 바른 길로 가며 바르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짐을 벗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또 다른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멍에와 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의 삶이고 거룩의 삶이며 소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무거운 죄의 멍에를 죄의 짐을 벗어버린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 쉼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고 내 방법, 내 식대로 옛 죄짐을 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짐을 벗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내게 씌워주신 멍에를 메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